욥기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자 나아맛인 소팔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말이 많으니 대답이 없겠느냐? 말로 꽉 찬 사람이 의롭게 되겠느냐?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케 하겠느냐? 네가 조롱하면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네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대적하여 그의 입술을 여시어 지혜의 비밀들을 네게 보여주시기를 바라나니 그 비밀들은 있는 것의 두 배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게서 네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크기는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만일 그분이 끊으시고 거두시며 함께 모으신다면 누가 그분을 막겠느냐?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악함을 고려치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이 들락이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소팔이라는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세 번째. 이 소팔은 빌다시 한 말과 엘리파스 다른 친구가 한 말들을 또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욥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에게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동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물려줄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느니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소팔은 욥이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욥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네 거짓말이 사람들을 잠잠시 하겠느냐? 사실 욥은 대놓고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이 무지하다고 고백했고 또 자신이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또 고백했고 자신이 죄인임을 또 고백했고 자신을 조소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드높였으며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스스로 의롭게 할 수 없다고 고백했고 욥이 했던 유일한 거짓말은 그저 약간 암시적으로 얘기했지 대놓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또 욥이 이렇게 10장 3절 같은 곳에 주께서 억압하사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멸시하시고 악인의 귀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이 주께 선하나이까, 이런 말은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는 풀과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너무나 고통이 오게 되면 실성해서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가는 거죠. 근데 거기다 대고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 떠들고 시치그치 울고 웃고 그러는데 거기다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소팔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네게서 네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엄청난 돌을 던지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의 죄악은 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조금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징계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거 아니냐, 돌멩이를 던집니다. 근데 자신은 오히려 더 지옥의 자식인 줄 모릅니다.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이 받을 것보다도 우리가 적게 거둔 것은 사실이에요.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다 같이 에스라서 9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제사장 에스라가 설교한 말씀이에요. 9장 13절 보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 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자기들이 받을 것보다 적게 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불평을 타당하지가 않죠. 사실 이렇게 소발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여러분 예수의 피가요, 피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준 게 능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떤 거기에서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자꾸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피는 덮는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제거한 피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 짐승의 피로 덮어줬어요. 덮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잠시 동안 임하지 않게 한 거예요. 육신에게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한 거예요. 그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준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피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잘못 믿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믿고 있어요. 예수 피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모든 우리의 죄값을 영원히 구속한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피를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 피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면서도 다른 예수의 피를 믿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다니엘서 봤지만은요, 다니엘이 사단 다음으로 지혜롭다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자고요. 다니엘도 지혜로운 자지만 사단이 못 미친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교단에 속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교단이 이단이 아니니까, 정통이니까.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정통이다, 예수님은 이단이다. 또 사도 바울 때도 우리는 정통이고 바울은 이단이다.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을 욕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쁜 뜻으로. 그 사도 바울이 좋은 뜻으로나 나쁜 뜻으로나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소팔이라는 사람은 욕 보고 하나님께서는 네게서 내 죄악을 죄악이 받을 것보다 적게 거두심을 알라 그랬는데 자기가 받을 죄악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팔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악한 자라고 그러니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꼴이에요. 이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난 사람들이 징계를 받거든요. 율법하에서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주는 받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나무라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지 않지만 징계를 받아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 예정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받아요.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도요 나중에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저주받지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판단하면 마치 소팔이라는 사람, 엘리파스라는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의인인 욥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전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의 교리는 순수하고 나는 네 눈에 깨끗하다 하는도다. 이 소팔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할 때요 나중에는 없는 말까지 막 붙입니다.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38장에서 42장 가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안 보면서 무슨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건 하나님이 말하신 거 아니에요.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록된 말씀은 안 보고 이상하게 환청을 들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환청을 듣습니다, 지금. 그걸 주의 음성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또 책에다 기록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계시록도 나와요.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다. 저주를 먹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딱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이 말씀 외의 것은, 말씀에 없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또 5절에 보니까 너를 대적하여 그의 입술을 여시어 그랬죠. 참 하나님께서 욥 안에 있는 자신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입술을 여시고 대적하고 계시지만은 욥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정직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제 정직하게 합니다. 욥기 42장 7절 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42장 7절.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는 대만인 엘리바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진노가 너와 네 두 친구를 향해 일어났나니 이는 너희가 내 종 욥이 한 것 같이 내게 옳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옳은 것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이거든요. 자, 우리 시편 50편 보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이게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빛을 비추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내 성도들을 내게로 다 모으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성도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제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희생 율법에서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가 재판장이심이라. 셀라. 하나님의 재판장이, 재판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마침내 환난 끝에 이 땅에 나타나시거든요. 유대인들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도 심판하시고 온 지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때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하러 내려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를 심판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이요,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사까지 심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일들을 세상 법정에 갖다 주고 판단을 받느냐 그랬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게 뭐죠? 그렇게 거듭난 자가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혜란 건 성령이거든요. 보세요. 교회들 교회 일을 법정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경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 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장로들이라고 그러면은 다 거듭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면 절대로 세상 법정에다 갖다 주지 않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욥은 소밤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대하는 사람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좀 말씀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성경이 없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결국 아담 때부터 말이죠. 25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랬어요. 오늘날도요, 고난받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이 뭐 간증도 하고 책도 쓰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아서 그게 진짠가 가짠가 하려면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진짜 백이에요. 그러나 다른 거 이상하게 들은 사람은 가짜 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절대로 안 해요. 이 말씀을 집어넣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요. 자, 사실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보다 우리가 지금 적게 받고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지금 말이죠. 십계명이 이 땅에,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선포된 이후에 이 땅은 지금 저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금 뉴스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별 희한한 병에 다 걸리고요, 별 희한한 그러한 사건을 많이 당하고요,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서 십계명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다 선포됐어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모든 계명과 규례들이, 율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이 세상은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계명을 다 어긴 죄를 위해서 그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로부터 구속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헬라의 철학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내겠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 찾아내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요, 아무리 공부해 보세요, 그 집주인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논문도 쓰겠죠, 개나 고양이가. 근데 우리가 보면 웃기는 거지, 그거.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죄인들이? 짐승 같다고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종교에 처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은 이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진 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아, 인식론이다. 철학에 보면요, 인식론이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논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 말은 멋지게 붙여놨지, 문자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 나는 이신론이다, 나는 유신론자다, 나는 범신론자다. 또 어떤 사람은 불가지론자라 알 수가 없다. 그게 무슨 학문이에요, 그게? 또 무신론자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죠. 또 다신론자다. 신앞에 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데서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데에도 하나님의 본성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서기 325년에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그때 캐톨릭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논쟁의 핵심이 되어 있었어요. 그 지금 라오디게 교회 이를 때까지 이 엄청난 철학적인 논쟁의 뿌리들이 지금도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 들어와 있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 한번 골로새 2장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그 당시에 그랬으면 지금 오죽하겠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에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2장 8절 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락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지만요, 참고적으로 철학자들이 한 얘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실 말하기도 싫은 건데, 뭐 이름까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이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데카르트도 있고, 뭐 크리스찬 울프라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조지 버크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뭐 스피노자 유명한 사람이죠.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도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철학을 배운 시간에 기억이 나요. 얘기하냐, 어떤 이름도 얘기하는 게 하기 싫어요. 어떤 철학자는요, 신이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의 산물이다.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신이 있다가 없고 그래. 자기 존재만이 증명될 수 있는 실체다. 자기 존재가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구를 통해서만 인간은 전능하신 분을 찾을 수 있으며, 전능하신 분이 만일 발견된다면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에너지의 중심으로 판명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을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말을 만들었죠. 쏘고, 사람이 쏘아야 이 말에. 이 말에 쏘아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누락질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말이 먼저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하는 짓이죠,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실제적으로 나타난 적이 없으며 그가 구체화시킨 사상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이단 중에서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고 지금 영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그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90% 이상의 개신교에서, 캐토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나,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나중에 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죠, 기독교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재상으로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돼야 된다. 어느 종파에서는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다 리더가 돼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는 직장에서 다 리더가 돼야 된다. 너희는 남은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렘넌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데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여기서 다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칸트라고 알죠? 칸트.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순수한 이상 비판이라고 멍터리 같은 얘기 쓴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말이죠.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존재할지도 모르고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거는. 개나 고양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존재한다고 믿으면 처신을 좀 잘할 거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대학 교육이 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을 얘기하라는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지식은 하나님께 대해 어떤 것도 확실하게 발견할 수 없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님은 단순히 우주의 에너지장에서 작용하는 에너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들 중에서요, 뭐 다윈이나 헤겔이나 뭐 헉슬리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엉터리 같은 철학자들 통해서 공산주의도 생기고요. 별신앙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주의 종들을 무식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말쟁이 왔다서 말 자기들이 말쟁이인데 사도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말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시간 문제죠.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그러고 바벨로 알겠지만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되시게 되면은 자신들이 말쟁이고 자신들이 바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면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는 어떤 죄인일지라도 자기가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 15초 내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뭐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성도들에게 무언가 안다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후예들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으로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런 철학자들보다도요 차라리 술주정뱅이로 있다가 마약을 하다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축복받는 사람이죠. 그러니 정말 우리는 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철학이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대놓고 신문에다 얘기했더라고요. 신학의 근본은 결국은 뭐냐? 결국 철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맞아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나요?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에? 본문에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신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은 그분께서 추천하시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나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면 들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은 괜히 도서관 가서 쓸데없는 책 읽지 말고 TV 보는데 시간 들이지 말고 잡지 신문 같은 거 들지 말고 차라리 사도 바울처럼 아라비아로 가라 이거예요. 사마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보라. 혼자서 말씀을 들으라. 이런 겁니다. 특별히 킹잼 성경 말씀을 연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7절까지 하겠어요. 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철학에 누락질 당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나오는 무슨 운동이라든가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은 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뭐 알파고스 성경 공부라든가 귀납적 성경 공부라든가 그렇게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거, 성경 말씀을 다 상고하라고 그랬지 무슨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없어요. 이단들이 자기네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몰라요. 왜 여기저기 뽑아서 공부합니까? 성경은 전체를 다 들어야 돼요. 절절히 다 들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짝을 다 찾아가지고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하니까 대충대충 뽑아가지고 야 이게 성경이다 그러면서 공부 끝나면 내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한 권 줬는데 이거 한 권 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다른 책을 많이 읽고 다른 건 많이 보고 그러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웃으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넷 성도들과 시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